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지게 주시옵소서. 그저 기독교 성경에 포함된 어떤 구절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를 담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셔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들끼리만 살고 있다고 친다면 굳이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성경을 뭐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을 남겨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남겨놓은 것은 이 말씀에 맞는 어떤 수준 좋은, 수준 높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기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또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놓고 그 말씀을 기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이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에 맞으면은 천국에 보내고 말씀에 벗어나 있으면 지옥 보낸다. 이렇게 하신다면요. 우린 말씀을 펴놓고 과연 내가 말씀에 맞게 살아가는지 나의 어떤 생각들 알고 있는 것들이 말씀에 맞는지 항상 우린 그것을 맞춰봐야 되고 또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말씀이 주어져 있는 신자에게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이 성경 말씀이 없어도 사람에게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양심과 윤리를 가지고 이 말씀에 맞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갈 자질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과연 말씀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성경이 없었다면은 세상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을 얘기를 하면서 이웃 사랑해라.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없는데, 없어요. 없으면은 이 세상은 이웃사랑을 알았겠는가 몰랐겠는가. 여러분은 이웃사랑이 기독교만의 전매특허가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불교도 이웃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런 그 불교는 이웃사랑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기독교 성경에서 이웃사랑을 배워가지고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 불교 쪽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처의 제자였다.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이름은 잘 모르는데 성이 민씨예요. 민교수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그 불경의 내용, 특히 법구경인가 있는데 그 법구경의 내용과 산상수훈이 흡사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처의 제자였다 이러한 그 주장을 하기도 해요. 나름대로 자기들에게 먹혀들 만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책도 써냈습니다. 이 부처가 예수님보다도 약 500년 앞선 인물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주장을 또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 성경이 없다고 해도 세상은 사랑, 자비, 뭐 인애 이런 걸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란 얘기예요. 자, 부처가 예수님보다 500년 정도 앞선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부처가 자비도 얘기하고 사랑에 대해서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말은 다 예수님 부처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500년 뒤에 오셔가지고 사랑을 얘기하고 자비를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뒷북친 겁니까? 이미 다 부처가 말해놓은 것을 주님이 다시 반복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오셔가지고 어떤 사랑, 자비 뭐 이런 걸 말씀 안 해도 세상은 이미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을 하고 이웃을 도우며 그렇게 살자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근데 도대체 말씀이 있을 이유가 뭐냐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세상은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을 잘 실천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굳이 말씀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얘기하면서 구원받기 전의 믿음과 구원받은 후의 믿음을 자꾸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신자의 어떤 그 삶이라는 것을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행하고 실천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 이게 구원받은 후의 삶이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말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실천하는 삶, 그것은 뻔해요. 이미 그 뭐 부처도 얘기하고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해라, 도와라, 구제해라, 다들 그런 선행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이 구원받기 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구원받은 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십시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기 전에 대해 얘기한 성경은 필요 없는 겁니까? 그냥 그건 재단에서 이제 따로 취업해야 되는 겁니까?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후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 내용들은 더 이상 뭐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자, 그러면 신자가 구원받은 후에 믿음으로 살면서 신자답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 실천, 그 행함, 그건 뭐예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한 겁니다. 성경서 예수님 말씀 안에 그걸 끌어오는데 얘기한 대로 뭐 이제 이웃사랑, 구제, 겸손, 사회봉사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실천되어야 될 구원받은 후의 삶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제가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그 특별한 실천이라는 게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교도 안 보이지 않냐 그 말입니다. 다른 종교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분명히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는 불교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 믿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 믿음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에 의한 신자의 특별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신자에게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마땅해요. 믿음의 특별한 행함이 이웃사랑이다, 구제다 뭐 이런 것이라면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돼요. 전혀 몰라야 돼요. 이웃 돕고 구제하는 것도 몰라야 됩니다. 용서하는 거,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않고 재물 욕심내지 아니하는 이것도 전혀 몰라야 돼요. 모르는 상태에서 신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돕는다, 사랑한다, 구제한다 이런 실전 보면서 야 저런 삶도 있네. 아 저런 걸 내가 몰랐네. 이웃사랑이란 게 있었구나. 이렇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말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말한 대로 신자에게만 그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이 땅 흘러내려오고 있던 뭐 사랑이니 선행이니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의 특별한 행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이웃사랑 말했습니다. 이렇게도 갖다 붙이겠지만은 성경을 뭐 전혀 몰랐던 이방인 세계에도 이미 이웃사랑 존재를 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히 인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의 특별한 행위, 정말 믿음에 믿음만으로 나와지는 특별한 게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 없는 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믿음이 주어짐으로써 알게 된 게 뭐냐, 있게 된 게 뭐냐, 구별입니다. 딱 나눠져 버린 사람이. 믿음으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 백성, 저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이렇게 나눠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도 분명한 구별이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다르다. 그런 구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구별을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행위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별이 안 됩니다.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이것 가지고도 구별이 안 됩니다. 기도를 하고 안 하고 이것 가지고도 구별이 안 됩니다. 사랑을 한다 이것도 없나 이것 가지고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오직 믿음에서만 나오는 행함이고 실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있는가부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간의 행함, 실천, 뭐 선행 다 한번 끌어동원해 보세요. 과연 어떤 행함이, 어떤 실천을 가지고 이것은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 도저히 이런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에서 특별한 행함 실천이 나온다는 생각은 좀 접으시란 얘기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대구에 대형마트가 많죠. 이마트, 홈플러스, 홈에버, 동아마트, 뭐 롯데백화점, 하여튼 뭐 많은 마트가 있는데 그 여러 그 마트가 있지만은 여기 가면은 있는 게 저기 가면 다 있습니다. 어딜 가도 물건은 필요한 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관심 두는 것은 어디가 더 싸냐. 거기에 관심 둔단 말입니다. 그래 마트의 판매 전략도 다른 데는 없고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런 건 안 합니다. 그건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더 쌉니다. 이쪽 마트에서는 10년 전 가격 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쪽에는 10년 전보다 더 싸게 드립니다. 이렇게 붙여요. 그런 게 이제 마트의 판매 전략이지 않습니까? 경쟁이죠.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휴대폰을 보면은 참 그 휴대폰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싼 거 싼 것도 있고 하는데 그 비싼 거 싼 거 차이는 기능이 더 있고 없고 그 차이일 겁니다. 근데 휴대폰의 본질적인 기능은 통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통화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기능 필요 없이. 근데 통화의 질을 가지고 경쟁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부수적인 기능, 우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로 경쟁을 하는데 근데 기독교가 그런 식의 경쟁을 한단 말입니다. 똑같은 사랑이다. 그걸 알면서도 누구의 사랑이 더 낫냐? 자꾸 이렇게 나가요. 우리의 사랑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다른 종교의 사랑과 뭔가 차별을 두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주 인수격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 그 사랑이 부처의 자비로 사랑하는 사랑과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차이가 날까요? 또 부처도 모르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자기 양심, 자기 도덕, 자기 윤리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과 차이가 날까요? 기독교의 사랑이 차이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 말씀에 근거한 기독교라면은 다른 데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걸 내놔야 합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죠. 그래야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신자다.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얘기한다 해가지고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것 이것이 일치가 되느냐 그걸 살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의 생각에서 나의 상식에서 뭐 이것저것 듣고 읽고 쌓아서 그래서 쌓은 나의 어떤 그 생각에서 나와진 걸 가지고 밀어붙인다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맞는가 틀리는 항상 이렇게 우리가 맞춰가는 그런 작업이 있어져야 되죠. 뭐 이제 본문 들어가는데 본문 다시 보면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은혜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은혜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이 은혜로 인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은 그 구원을 이룬 믿음 또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어야 마땅하단 말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은 단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자랑치를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대개는 믿음을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믿음 이렇게 보는데 그 구원이 하나님 목적이 결코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유고 뜻입니다. 그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인간이 그걸 자기 공을 가로채는 것 이걸 하나님은 용납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그 모든 것을 네가 네 공로 가로채가지고 이것이 나로 인해 주어진 것 이렇게 나간다면은 그것은 결국은 믿음이 아닌 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방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 뭘 알게 하냐면은 아 구원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구나. 이 믿음도 나에게 나온 것이 아니구나. 모든 게 은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구나. 아 그러면은 나에게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네. 오직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자랑치 말라케 했는데 신자가 내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구원을 자랑하면 그건 다 끝나는 것이냐? 사실 신자가 뭐 교회를 좀 다녔으면 알겠죠. 노골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막 구원을 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한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나는 내 행위를 자랑하니까 됐다. 그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까지 읽어볼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뭐 인정하든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진노의 자녀를 예수를 보내서 그 큰 사랑으로 주와 함께 살려서 하늘에 앉혀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구원받은 신자와 그 구원 이후에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구원 이후에 뭘 생각할까요? 말씀드리고 그냥 구원받으신 게부터 말씀을 실천해가지고 신자다움을 보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려면 성경을 가지고 그 근거를 대봐야 돼요.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게 구원 이후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한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실랍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이 세상 계속되는 세대, 이 땅 정말 마지막 때까지입니다.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진노의 자녀를 불렀고 살려냈고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 것은 단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너 은혜를 맛봤지. 그 은혜를 너희가 나타내라. 그 나타내면 나에게 영광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의 수준은요. 이 땅의 사람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선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방에서 우리도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에베소 2장 10절 보면은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자, 이제 다른 데서는 없는 오직 기독교만 있는 믿음의 특별한 행함,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 행함은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나올 수 있는 특별한 행함이고 실천이죠. 세상에는 없는 선한 일, 예수 밖의 사람에게는 없는 선한 일, 그게 뭘까요? 그것은요, 진노의 자녀인 나를 살리시고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일, 그게 선한 일입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에요. 이건 이 땅 어떤 마트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뭐 예수 마트랄까요? 거기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뭘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자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오직 십자가로만 향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십자가를 알게 된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준 십자가의 기쁨, 그 기쁨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기쁨이 있다면 분명한 것은요, 내 쪽에서 내가 원했던 기쁨이라는 것은 몽땅 다 그 십자가의 기쁨으로 인해서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원했던 기존의 기쁨들, 그것은 다 이 땅에서 얻는 기쁨이죠. 그러한 기쁨들은 네가 알기 십자가 기쁨에서 다 무너져야 돼요. 이건 세상 기쁨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로 인한, 부활이 가져다준 십자가 기쁨이 너무 큰 기쁨 나에게 몰려오다 보니까는 네가 기존에 원했던, 생각했던 이 땅의 기쁨은 자연히 상실되어 버리는 것, 자연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자가 예수 안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신자가 십자가 기쁨을 순간 알았다고 해도 이 땅의 기쁨이 헛되다,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뭐 이 땅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 그대로입니다. 이게 다 골치 아프거든요. 어떻게든 십자가를 내가 알아도, 그 기쁨을 순간에 맛봐도 세상을 향한 기쁨, 그걸 원하는 욕망, 그건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충돌입니다.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 내 속의 믿음하고 이 땅의 걸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옛사람하고 내가 계속 충돌하는 거죠. 이런 충돌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기쁨 아래 우리가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심과 걱정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가 전교 1등을 해가지고 기쁨이 3등이만 있는데, 이 둘째 전교 꼴등을 해가지고 기쁨이 확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근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 속에서 신자의 우리에게 이 땅 기쁨은 몽땅 헛된 것이고, 결국에 십자가의 부활이 가져다주는 그 생명이 준 영광, 영원한 기쁨, 그걸 아는 것이 은혜다, 그걸 고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 주님이 하신 그 일이 옳습니다. 내가 내 둘째와 정교 꼴등 이게 없었다면 나는 은혜를 몰랐을 건데, 그 꼴등이 있어서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되고 이 땅 기쁨이 아무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이런 항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선한 일이, 신앙 그걸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선한 일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네가 뭘 행하고 실천했다 할지 그걸 믿음으로 간주하지를 않습니다. 만약 내가 하는 일을 믿음으로 간주하게 되면은 결국은 나와 같은 실천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히 넌 믿음이 부족하구나, 믿음이 없구나, 이런 구별,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 신자가 자기의 삶에서 정말 살펴야 되는 것은 과연 이 내 생각, 나의 행함,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것이 십자가 정신에 어긋나는 것인가, 이걸 자꾸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며 생각하는 것, 정말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 내가 세상에 대해서 행동하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십자 정신에서 과연 맞는가? 아니면 어긋나는가? 자꾸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를 십자가 정신 자꾸 맞춰가는 거, 나를 점검해가는 거, 그게 우리가 신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면서, 야, 역시나 십자가에서 많이 멀어져 있던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 강하게 들게 되고요. 그런 생각 들고 올 때에 참 이러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참 내 마음이 기쁨으로 그렇게 채워지게 되어지는 거. 그게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는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건 나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고백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잘 복종된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이 역사한 증거란 얘기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는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특별한 행함이 되는 겁니다. 부처도 그건 몰랐죠. 알 수가 없죠. 불교 이름은 고승도 이런 건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오직 믿음 있는 신자만이 아는 겁니다. 신자에게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 특별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좀 눈을 돌리시라는 겁니다. 행함 얘기해봐요. 어차피 행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구원받은 다음 말씀 실천해야 돼야지요.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말은 잘하지만은 그게 내가 생각한 믿음이라면 온 힘을 다해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되죠. 사랑하려고 하고. 근데 말만 하고 안 합니다. 제가 본 사람들. 신자는 이미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구원 안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리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된 자로 살아간다면은 내 행위를 가지고 나는 옳다 이런 말은 도무지 할 수 없다 그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만이 옳습니다. 우리는 옳은 존재가 못 돼요. 주님만이 옳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이끌어가도 예수 안에서 예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질 뿐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아닐 때에는 왜 이렇게 합니까?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 밖에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한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주님께 항복하고 주님만 옳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을 모여드려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고 십자가로 내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뭘 해도 그렇습니다. 나를 실패하게 해도 그 일은 내 마음을 주님께 돌려놓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나게 만들려고 그리고 죽게 항복하게 하려고 그리고 뭐가 기쁨인가를 배우게 하려고 이렇게 쉬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아, 주님이 옳았습니다. 이런 반응은 당연히 나와지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선한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요 여러 가지 일상생활 통해서 많은 일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 겪으면서 행이 어떤 일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일이 주어진다면 그게 바로 구원 안에서 주님의 간섭이 계속되고 있다. 그 증거임을 아시고 그걸로 기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 나에게 주님의 간섭이 계속되고 있구나. 아, 기쁘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그 역사란 얘기입니다. 믿음의 흔적의 증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 그게 없어요. 어려우면은 그냥 뭐 불평하고 불만 나오고 낙심하고 이것만 있을 뿐이란 얘기죠. 주님을 안 보죠. 어떤 일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것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삶이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이러한 삶에, 이런 선한 일에 눈을 돌리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일하시는 그 주의 일하심에 좀 기대를 좀 두고 살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야,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일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를 생각나게 할까, 내 마음을 주께 돌릴까 기대가 된다. 참 이렇게 말로 제가 불거렸지만은 뭐 그런 생각으로 좀 가야 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예수님 어떤 일을 벌리셔가지고 주를 배우게 할까. 뭐 저도 그렇게 사는 건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삶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간 삶의 방향이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나와지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인한 특별한 선한 일이다.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었다면은, 아, 그것이 곧 내 속에 믿음이 역사한 증거구나. 그걸로 기뻐하시고, 역시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구나. 그걸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 기쁨인가. 이걸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살아가시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접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참된 신자됨, 예수 안에서의 신자의 어떤 모습들, 삶들,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정말 참된 진리의 길에 서서 신자로서의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주께 돌려놓으시고 주의 십자가를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간섭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들 정말 헛된 것이구나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